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다 안겨주셨던 동화책 중에 이솝 우화는 꼭 있었죠. 그리고 그 우화집 속 동물 우화 끝에는 교훈이 꼭 붙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화를 옛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윤리적인 덕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화는 동물의 겉모습만 빌려온 것일 뿐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화는 서민들의 문학 장르로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삶에 대처하는 방식에 관한 지혜와 신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000년도 훨씬 전에 지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2013년 오늘을 살아가는 보석 같은 지혜를 배웁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아,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우와!
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네요.
그러네요.
네, 올 크리스마스 주간은 이제 수요일에 있으니까.
아, 수요일이군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틀만 오늘하고 내일만 또 일을 하시면
네네.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영 씨 크리스마스 계획은?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랑 놀아야죠.
그렇죠. 네. 남자친구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자작극이 티난다니? 당황했네요. 많이 당황했고. 예, 교회 갔다가 저희 지인들과 모일 그런 생각.
여기서 지인이랑?
안녕하세요.
김영자 씨, 이영자 씨.
아니요. 지금 바빠서 막내야. 언니는 너랑 못 놀아줘.
이영자 씨, 어제 그, 뭐 방송 연예 대상에 굉장히 멋지게 하고 나오셨던데
여신인 줄 알았습니다. 예, 뭐 여러분
헤어스타일과
보셨어요?
모든 어떤 메이크업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레스 의상
정말 이 안에 김태희 있는 거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 김태희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서로 딴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얘기 좀 해요 선배님.
네, 얘기 좀 합시다. 네,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해요. 선배님은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시겠죠?
저는 정말 미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지난주에 가족들하고 같이 모 한정식집에서
조급한 크리스마스였네요.
조급한 크리스마스였죠. 네. 그 한정식을 정말 1인당 수만 원짜리를 먹고
좋았겠다.
선물 교환하고 이미 크리스마스 때 제가 좀
서로 이렇게 선물 교환식도 하세요 가족끼리?
그럼요. 네.
그때 진행도 하시고
애국가도 부르고 그래요.
진짜 재밌다.
12월에는 우리가 이제 지혜에 관한 고전을 읽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함께 읽을 책은요 크리스마스도 들어있고 그래서 재미와 교훈이 가득한 두 권의 고전을 골랐습니다. 이솝 우화 그리고 라퐁텐 우화집입니다.
네, 우화는 동물 이야기고 다 지어낸 이야기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동물 이야기도 있지만 식물,
네.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신화나 속담 여기서 따온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네.
대부분 지어낸 얘기지만 실제 인물에 관한 일화도 소개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친근한 책이고요. 솔직히 조금은 만만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요.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네.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EBS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둘러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아님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라는 프로에서 비포 선셋이라는 주제로 해가 지면 그동안 모은 물품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을 했는데
네네.
차태현, 정준영, 데프콘 팀이 듣는 라디오에서 권진영님의 마지막 멘트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가 나오면서 나오자 차태현님이 이거 나오면 5시 다 된 거야
우와.
라고 말했을 때 차태현님도 이것을 듣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놀란 시점은 권진영님 목소리였어요. 그 낭낭한 목소리.
아우 감사합니다. 차태현 씨 고맙습니다.
1박 2일 팀에도 들어주셔서 감사를 전하네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일부러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저희 더 힘내서 열심히 할게요.
그래요. 좋은 거 날아가지고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한번 웃어드려도 되려나?
웃어주세요.
훈민정음 웃음입니다. 오래가는 거 봤죠 오늘. 에너지가 역시 밥보다는 야. 칭찬 에너지를 들어야 돼요. 진행하세요 선배님.
네. 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문자와 반디 사연 주제 네. 알려드릴게요. 오늘 사연 주제는 2013 내가 했던 가장 후회되는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쯤에는 올 한 해를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열흘 남짓 남았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서 일단은 우리가 반성과 후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네. 아 내가 진짜 이 말만은 꼭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 그래 참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 결혼하자고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
왜 자꾸 선배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닙니다.
여보세요.
아, 듣고 계실 텐데.
그거는 오래전 얘기예요. 내가 그거 그 얘기한 거는 20여 년 전인데.
그러니까.
20년째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후회되는 말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 노래가 네. 좀 와다 그 가사
어떤
있잖아요.
노래?
들국화의 네. 그것만이 내 세상. 오. 하지만 후회는 없지 이 노래 있잖아요.
왜요?
그게 확 와다 가사 들어보세요. 가사가 예술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2013년 가장 후회되는 말 50원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 시간에 나누고 털어버리면 후회도 안 남겠죠?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퀴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을 잘 들으시는 분은요, 쉽게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솝화를 엮은 이솝의 신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번 노예, 2번 철학자, 50원 네. 유료 문자죠?
네.
네, 그리고 샵 뭐죠?
1045.
네.
자, 이솝화를 엮은 이솝의 신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거 삼김 퀴즈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작가! 글을 썼으니까 작가!
작가.
예, 아, 예스. 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스님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가 아니죠.
네네.
예, 저, JP, 뭐 같습니까? 자영업자예요.
아.
이름이 이솝이잖아요. 숍, 이숍. 숍을 열었다는 건 자영업자예요.
요즘에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성대모사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JP 안 같아?
알았어요. 좀, 예, 그래도 비슷했습니다. 예.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자,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기 전에 이제 이솝과 이솝우화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쌓고 가야죠.
네, 우화는 동물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약점들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솝우화는 어떤 책이지요?
이솝우화.
네, 이솝우화.
이솝은 이제 좀 영국식 발음인 것 같고요.
네.
이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이야기꾼인데,
네.
아이소피카라고.
아,
원래 이름은 아이소피카였대요.
아이소피카 이름 굉장히 이쁘네요.
아이소피카.
네.
아이소피카가 지은 우화 모음집을 이솝우화라고 합니다.
아.
네, 이솝우화는 의인화된 동물들이 등장하는 단편 우화 모음집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 그렇군요. 이솝우화. 이거 근데 동화 아닌가요?
보통 우리들이 어렸을 때 네. 읽어요.
저도 어릴 때 읽은 것 같아서.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이 사실은 굉장한 고전들이 많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도 그랬고
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낭송해드렸던 그 호두까기 인형도 그랬고 그런데 이솝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네.
우화는 저 원래 그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전해져 왔던 그런 글들이 있대요. 그것도 시적인 표현으로 시처럼. 그것을 이제 이솝이 모아서 여기저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는 나중에 책으로 발간된 거죠.
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동화로 읽은 이솝우화는 스토리가 제법 있었거든요. 이솝우화의 원전은 운문으로 돼 있어서요. 각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짧다면서요.
네. 그렇게 짧은 시처럼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484년에 네. 영국에서 윌리엄 캑스턴이 처음 그 책을 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작가들이 네네. 영어로 된 또는 뭐 불어로 된 그런 이솝우화를 냈다고 그러네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이솝우화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그럼 언제예요?
조사에 의하면 1895년에 최초의 신식 교과서 신정심상소학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이솝우화는 동화로 된 이솝우화가 아니고요.
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본입니다. 정본. 그러니까 정본. 그리스어로 돼 있는 이 원전을 네네. 천병희 선생님께서 번역을 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우리 라퐁텐 우화도 같이 읽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요 본격적인 우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솝이 어떤 사람인지 라퐁텐 우화집이 우화집에 들어있는 이솝의 일상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솝은 소아시아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 프리지아 사람인데,
네.
이제 프리지아에서 그리스로 팔려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태어난 시기는 약 그 기원전 552년
네.
경. 정확한 그 날짜는 모르지만 552년에서 549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네.
이솝이 그렇게 못생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렇게 못 네. 못생겼었대요.
근데 이솝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지혜는 줬는데 용모는
그러니까 외모를
안 준 거죠.
네. 신은 공평하시다.
반죽을 잘못해가지고. 근데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뭐 기록에 나올 정도로까지.
네.
그래서 어떤 그 주인은 이제 노예니까 여기저기 팔려 다녔을 네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인이 크상투스라는 주인인데
네.
크상투스가 이솝이 아주 말도 잘하고 지혜로워서 노예니까 사서 왔더니
네.
부인이 막 화를 냈다고 그래요.
아, 왜?
어디서 이런 괴물을 데리고 왔냐고.
너무 못생겼다고?
네.
아.
자기한테 실증이 나서 내쫓기 위한 게 아니냐. 왜냐면 저런 노예를 내가 보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겠다.
그렇게 못생겼어.
그렇게까지 나오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외모였거든. 느낌 알겠다. 어떤 네. 느낌인지.
그런데 이솝이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날 철학자와 그 부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다. 그 연유는 이러했다. 철학자가 연회 중에 사탕 과자 몇 개를 따로 덜어내어 이솝에게 주며 말했다. 이것을 내 좋은 여자친구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솝은 그것을 주인이 아주 귀여워하는 암캉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집에 돌아온 크상투스는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내가 보낸 선물이 어땠어? 맛이 좋았어?
예? 선물이라니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이솝을 매질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크상투스는 어찌된 일인지를 알기 위해 이솝을 불렀다. 이것을 나의 좋은 여자친구에게 가져다 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별것도 아닌 말에도 이혼하겠다고 위협하는 부인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고 매맞는 다음에도 곧 따라와 몸을 부벼대는 저 암캐가 좋은 친구지요.
철학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버렸다. 크상투스는 친척과 친구의 입을 빌어 해명도 하고 간청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이솝이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냈다.
상당한 수의 결혼식 하객 준비를 하는 양 많은 고기를 사들이게.
그리고 자기 여주인의 하인들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도록 일을 꾸몄다. 어째서 그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가?
주인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인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걸세.
이 소식을 들은 철학자의 부인은 서둘러 남편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남편에 대한 반항심이나 질투심에서 그랬을 것이다. 매일같이 주인을 골탕 먹이고도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하여 처벌을 면하는 이솝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학자는 이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 생각이니 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만 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오지 말게.
노예부로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드리지요.
그는 짐승의 혀만을 사서 그것을 온갖 소스로 요리시켰다. 전체 요리고 두 번째 요리고 디저트고 간에 모든 것이 혀뿐이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 같은 요리를 선택한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물려버렸다. 내가 가장 좋은 것만 사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혀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혀는 시민 생활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학문의 열쇠이고 진리와 이성의 도구이지요. 사람들은 혀를 써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다스리며 또 가르치고 설득합니다. 의회에서 통치를 하고 모든 의무 중에 으뜸가는 제신을 찬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도 바로 이 혀를 통해서이지요.
좋다. 그럼 내일은 제일 나쁜 것을 사오너라. 오늘 왔던 손님들이 다시 올 터인데 다른 식으로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 날도 이솝은 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요리만을 내놓았다.
혀는 온갖 갈등의 근원이며 송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분열과 전쟁의 원천입니다. 혀가 진리의 도구라고들 하지만 오류의 도구이기도 하고 더 나쁜 것은 중상모략의 도구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혀를 써서 도시국가를 파괴하고 사악한 일들을 믿게 만듭니다. 혀가 한편으로는 신들을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의 권능에 대한 불경한 언사를 내뱉지요.
손님 중 한 사람이 크상투스에게 말했다. 오, 이 하인은 정말로 당신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저자만큼 훌륭히 시험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이솝이 제자들과 질펀한 주연을 베푼 크상투스의 시중을 들다가 스승과 제자 모두가 머리끝까지 취기가 오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포금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의 단계, 둘째는 취태의 단계, 셋째는 광란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충고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술을 마셔댔다. 크상투스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퍼마시고는 허풍을 떨었다.
내가 이 크상투스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리겠노라.
이 말에 동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웃었어? 웃었어? 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바닷물을 전부 마셔버리는 것에 내 집을 걸겠어. 이 내기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끼고 있던 반지를 내놓겠어.
그 다음날 취기가 가신 크상투스는 자기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던 반지가 없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주인님이 건 내기 때문에 반지뿐만 아니라 집도 잃게 됐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거. 아 내가 어쩌다가.
여보게 이솝 제발 부탁이네.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도를 알려주게. 그러자 이솝은 다음과 같은 방도를 생각해냈다. 그 내기를 하기로 한 날이 되자 사모스의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가 망신당하는 꼴을 보려고 바닷가로 몰려왔다. 철학자와 내기를 건 그 제자는 이미 이긴 듯 의기양양했다.
스승님,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고 내기를 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들어오는 강물까지 다 마시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기를 건 사람에게 강물이 흘러드는 것을 죄다 막으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럼 내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크상투스가 그같이 난처한 지경에서 명예롭게 벗어날 방책을 찾아낸 데 대해 모두들 감탄했다. 그의 제자가 말했다.
오, 스승님, 제가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크상투스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집으로 돌아왔다.
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했습니다. 네. 좋은 친구의 비유, 그리고 혓바닥의 비유, 그리고 마셔야 할 바닷물. 정말 이솝의 지혜에 감탄할 만하네요.
그러게요.
정말 지혜롭네요.
난 네. 그게 웃겼어요.
어떤 거요?
이것을 나의 좋은 여자친구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네.
암강아지를 갖다 줬대요.
진짜 웃기죠.
네?
네.
나한테 중요하고 좋은 여자친구가 내 부인인데 왜 안 갖다 줬어? 그러니까 그런 부인은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네.
차라리 개가 낫지. 어,
와서 비비는 암캐가 낫지. 이렇게 얘기를 한 또 할 말은 없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네 진짜.
오, 그리고 가장 좋은 혀, 가장 나쁜 혀. 이게 저도 옛날부터 들었던 우화잖아요. 근데 네. 오늘 다시 들으니까 또 새로운데요.
그러게요.
네.
폭음의 세 단계. 첫 번째 쾌락, 두 번째 취태, 세 번째 광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쾌락 정도.
네.
적당히 마시면서 즐기는 정도고 취태면 이제
망가지는 단계인가요?
요거가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되는
아,
수준.
아, 여기 취태.
광란은 취소 수준.
아,
이런 거 아닐까요?
뭔지 알겠네. 느낌 알겠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느낌 알아요?
네, 우리 선배님은 술김에 했다가 후회했던 적 있으세요?
술김에 했다가 후회했던
꼭
말.
꼭 술 드시면 쾌락, 취태, 광란 어느 선까지 드시는 편이세요?
제가 뭐 다 가봤죠.
아, 그러시군요.
술김에 했다가 후회했던 말 뭐가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 하시면 광란까지 가시니까.
아, 그거 있네요.
모르시나 봐.
내가 다시는 내 술 안 마신다.
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 술 마시면.
여러 번 지졌네.
그러니까 좌우지 장지지지. 어, 많은 자, 문자가 왔어요.
가장 후회되는 말 직장 동료와 말다툼하다가 욕이 나왔어요. 정말 후회돼요. 어찌나 화가 나던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김혜자님. 오.
수습하려면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욕을 어떻게
네. 잘못했다고 그냥 사과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사과하시죠. 뭐 인간은 다 실수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심황기님께서 4살 된 딸에게 소리 지르면 넌 내 딸 아니라고 했어요. 딸에게 그렇죠. 용서를 구했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걸 배웠어요 하셨습니다.
제일 후회하는 말은 아들에게 네. 네가 뭐 그리 잘났냐 남들이 보면 너 별것 아니거든 라고 말해버렸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현 애자님.
그렇네요. 별것 아니거든 이거 진짜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김숙경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했던 너한테 실망했어 라는 말이 가장 후회됩니다. 생각해보면 제 가슴에 제일 깊은 상처를 남긴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실망했을 때는 실망했어 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네, 잘하신 거예요.
네.
고정희님 올해 제가 가장 후회스러웠던 말은 제 딸에게 누굴 닮아서 그러니 했던 말이에요. 누굴 닮긴 닮았겠어요. 절 닮아서 그렇지. 내년에는 우리 아이를 칭찬하는 말과 공감하는 말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래요. 민지야 사랑해 하셨네요.
네. 그리고 김석환님께서 가장 후회되는 말은 마음대로 해 였습니다. 오랜 중마고우를 오랜만에 만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마음대로 해라는 말에 더 이상 연락되지 않는 것이 저런.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해.
아, 마음대로 해. 이렇게 그래.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화나면 또 톤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예. 0232님은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장가간 아들과 싸우다 한 말이 후회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잘살. 이렇게 네. 왜 딸 자식 아들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왜 서로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지. 야.
아마 제일 가깝고 친한 분들이니까 서로 이런 말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8561님 피곤하고 짜증난다고 아내한테 당신은 몰라도 돼! 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안합니다. 여보 잊어주라 하셨습니다.
4455님은 와이프한테 어디서 나 몰래 먹고 다니길래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올랐냐? 한 말이 후회돼요.
아주 풍년이구만 대풍년. 야, 사과도 풍년이면 그에 값 떨어진다는데.
이야 이게 참.
아, 참 남녀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김수경님께서 주말 부부 애는 셋 신랑이 주말에 와서 애들 볼 때 조금만 투덜대면 그럼 집에 오지 마 했죠. 안 오면 제 손인데 절대 다시는 안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말에만 보시는 건데 뭘 투덜대시세요.
그러니까.
어? 애를 셋을 낳으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러니까요.
그죠?
예. 다 투덜대지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마시고.
아이 다 크면 그 시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재밌게 들었어요.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비킴 노래 듣고 오죠.
네.
고래의 꿈.
네. 이솝이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소문이 나게 되고 당시에 주변 국가의 왕들이 이솝을 좀 탐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선배님?
네. 이솝을 가까이 두고 싶었던 왕들 사이에 쟁탈전까지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솝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느 네.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여행을 하고 철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솝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위기일까요? 이솝은 또다시 여행을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며 철학자라는 이들과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빌로니아 리세루스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됐다. 그 당시 여러 나라 왕들은 온갖 주제의 문제들을 서로 보내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곡물이나 벌금 같은 것을 물리고 있었다. 이솝의 도움을 받은 리세루스 왕은 항상 우위에 있었고 문제를 내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해서 여러 왕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그동안 이솝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귀족 출신의 엔누스라는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다. 그런데 이 엔누스가 얼마나 사악했던지 자기를 거두어준 양 아버지의 잠자리까지 더럽히며 이솝의 은혜를 저버렸다.
네 이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엔누스는 이 일을 안갚음하기 위해 이솝이 리세루스의 경쟁자인 여러 국왕들과 내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편지를 써서 리세루스 왕에게 보냈다. 리세루스 왕은 이 편지와 봉인과 서명을 보고 그것이 이솝의 짓이라고 믿어버렸다. 헤르미푸스 장교는 들어라. 반역자 이솝을 당장 처형하라. 그러나 이솝의 친구였던 헤르미푸스는 그를 죽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무덤에 숨겨주고 보살펴줬다. 이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집트 왕 네크테라보가 마침내 리세루스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때까지 이솝은 이렇게 지냈다. 네크테나보 왕은 리세루스 왕에게 시비를 걸었다.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보시오.
이집트 왕의 편지를 본 리세루스는 자기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전했지만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 이솝을 죽이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이때 헤르미푸스가 리세루스 왕을 찾아왔다.
폐하께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실은 이솝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솝은 대단한 환대를 받았고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했으며 엔누스도 용서해 주었다.
이솝, 이집트 왕에게서 온 편지를 좀 보시오.
내년 봄이 되면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어떠한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오, 이솝, 내 그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겠소. 그리고 엔누스를 넘겨줄 테니 마음대로 처분하시오.
엔누스, 나는 너를 다시 내 자식으로 맞아들이겠다. 그리고 징벌은 네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재신과 군주를 공경할 것, 적들에게는 가혹하되 다른 이들은 너그럽고 편안하게 대할 것, 부인을 잘 대해주되 비밀은 털어놓지 말 것, 말은 적게 하고 말 많은 자들을 집에서 쫓아낼 것, 불행이 닥쳐도 낙담하지 말 것, 살아있는 동안 친구들에게 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 적에게 이익을 주는 편이 나으므로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 남과 행복과 남의 행복과 미덕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리하지 말 것.
이솝의 이 같은 권고와 어진 마음에 마치 화살이 심장을 꿰뚫고 들어오기라도 한 듯 감동을 받은 엔누스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다. 이집트 왕 네크테나보의 도전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면
이솝은 독수리 새끼 몇 마리를 골라 믿기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각기 어린애 한 명을 태운 바구니를 물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봄이 되자 이솝은 독수리와 어린아이 일행을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탄해하면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이솝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보냈던 네크테나보 왕은 이솝이 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다.
아니, 저기 누구야? 이솝이 아닌가? 이럴 수가. 이솝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리세르스 왕에게 결코 그런 식으로 도전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솝, 공중에 탑을 세울 수 있는 건축가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느냐?
무슨 질문에나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접니다. 건축가는 탑을 세울 장소에 가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솝과 함께 들 한복판으로 나갔다. 그러자 독수리들이 어린 아이들을 태운 바구니를 물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바구니 안에서 회반죽과 돌, 목재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보시다시피 제가 폐하를 위해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에게 건축 자재들을 대주십시오.
내가 졌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리세르스 왕이 승자다.
네, 이 내용 중에 엔누스라고 했죠. 네. 이솝의 양아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고마운 것도 모르고 아, 좀 아닌 것 같아. 엔누스 좀 나쁘다. 너무했어요.
엔누스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가 친구 네. 덕분에 아, 생명을 건졌죠.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 위기가 또 기회가 됐어요. 그 가운데 이솝이 지혜로운 만큼 또 그 대인배라는 걸 알 수 네.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 배신한 양아들에게 내리는 징벌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신과 군주를 공경할 것. 적들에게는 가혹하되 다른 이들은 너그럽고 편안하게 대할 것. 부인을 잘 대해주되 비밀은 털어놓지 말 것.
이건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부인을 잘 대해주되 비밀을 털어놓지 말
비밀을
것.
비밀을 얘기하지 말래. 예, 그리고 말은 적게 하고 말 많은 자들을 집에서 쫓아낼 것. 불행이 닥쳐도 낙심하지 말 것. 살아있는 동안 친구들에게 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 적에게 이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편이 나음으로 미래를 위해 대비할 것. 남의 행복과 미덕을 시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으므로 그리하지 말 것. 와, 엔누스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가 정말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선배님은 이 중에 어떤 구절이 제일 와닿으세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고요. 그것만 네. 생각나요. 부인을 잘 대해주되 비밀은 털어놓지 말 것.
그러니까.
아, 그래야 됐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너무 털어놨어 지금.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지갑도 털어놓고 지금 비밀도 털고 다 털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요?
불행이 닥쳐도 낙담하지 말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불행해도 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아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 또한
너무너무
지나가리라.
가슴 아프고 상처받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네. 아팠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한 1년쯤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맞아,
내가
맞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알려드리죠.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의 신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노예, 2번 철학자.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샤를린의 I've Never Been To Me 듣고 올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읽고 계신 작품은요. 이소부와 그리고 라퐁텐 우아집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말.
네.
아내가 임신하고서 소화가 안 되고 방귀를 자주 뀌어서 미안해하는데 제가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기 힘들다고 했다가 아내가 너무한다며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사과하고 후회하느라고 혼났어요.
아, 그러니까.
박창영님.
네, 뭘 많이 드셨나 봐요. 냄새가 얘기를 해주니까. 네.
박창영님 부인 되시는 분 남편 옆에서는 방귀 끼지 마시고요.
나가서 껴야 되나? 그러니까 방귀 아직 트지 마세요 그러면.
네.
네, 그럼 강윤미 씨께서 전 했던 말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왜 좀 더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하는지가 후회가 됩니다 하셨어요.
따뜻한 말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답답만 해주시면 돼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합시다.
김한나님 20주 첫 아이 잉태 중인데요. 지난번 병원 갔는데 성별을 알 수 있더라고요. 신랑이 딸을 기다렸는데 미사일이 정확히 보이는 아들이더라고요. 아. 신랑왈 꽃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배 만지면서 아빠가 미안했다고 하며.
네. 또 이제 행복, 딸 낳으시면 네. 되지 뭐.
행복하다는 자랑이었고요.
네. 그리고 조윤현님께서 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저 몰래 주식해서 빚을 가지고 그 빚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는 남편에게 한 말입니다.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는 건 믿어야 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일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셨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뭐 네. 놔두세요. 자 1654님 우리 그만 이혼해. 신랑 미안해요.
그래요. 뭐.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희녀님께서 전 애인과 헤어질 때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이에요.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하셨습니다.
이미 떠나는 버스예요.
그러니까요. 자. 안타깝네요. 자. 어떡하지? 네, 다시 내용으로 가서요. 그런데 앞으로 별 일 없이 잘 풀릴 것 같은 이솝의 인생은 아유 계속해서 꼬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솝의 최후 어떤 모습일까요? 낭독 이어집니다.
바빌로니아로 돌아온 이솝은 뛸 듯이 기뻐하며 환대를 하는 리세르스 왕의 영접을 받았다. 왕은 그의 동상을 세워주었다.
폐하, 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 궁전을 떠났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폐하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 이솝. 나와 함께 제단으로 가시오. 자, 이 제단에서 약속하시오. 나중에 내 곁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겠다고 말이오. 그래야 보내주겠소.
네, 약속하겠습니다, 폐하.
이솝이 발걸음을 멈췄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델피는 주요 도시 중 하나였다. 델피 사람들은 이솝의 이야기에는 기꺼이 귀를 기울이긴 했지만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델피 사람들이 이같이 자기를 멸시하는데 화가 난 이솝은 그들을 물결 위에 떠다니는 나무 막대기에 비유했다.
물결 위에 떠다니는 나무 막대기는 멀리서 보면 상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그는 이 비유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델피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이솝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올라 그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이솝의 옷짐 속에 자기네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기 하나를 감춰두었다. 이렇게 해서 이솝을 절도와 불경죄로 몰아 사형에 처할 작정이었다. 이솝이 델피를 떠나 포시드 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델피 사람들이 무슨 큰 공경에 처한 사람들 마냥 급히 달려왔다.
이솝! 이솝! 당신은 우리의 성스러운 제기를 훔쳤어.
신들에게 맹세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이것 보시오. 이렇게 당신의 짐에서 제기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할 거요?
나는 절대로 모르는 일이오.
이런 파렴치밤!
이솝은 쇠사슬에 묶인 채 델피로 끌려와 감옥에 갇혔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가 늘 그랬듯이 우화로 자신을 변호하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델피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뿐이었다. 이솝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개구리가 쥐에게 자기네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를 했다. 물을 건너게 해주겠다며 개구리는 쥐를 자기 발에 묶었다. 물속에 뛰어들자 개구리는 쥐를 깊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쥐를 물에 빠뜨려 죽여서 먹어 치워버리려는 것이었다. 이 가련한 쥐는 얼마 동안 버텼다. 쥐가 물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맹금류 새 한 마리가 이것을 보고 달려들어 쥐를 물어갔다. 쥐와 묶인 발을 풀 수 없었던 개구리 역시 쥐와 함께 물려가 이 새의 먹이가 되었다. 가증스런 델피 시민들이여,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강한 어떤 분이 내 복수를 해줄 것이다. 나는 죽게 되겠지만 너희들 역시 죽을 것이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 이솝은 마침내 도망쳐 나와 아폴로 신을 모신 작은 신전으로 들어갔다. 델피 사람들은 이솝을 그곳에서 끌어냈다.
너희들은 여기가 작은 신전이라고 이 피난처까지 침범하는구나. 허나 언젠가는 너희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신전에서조차 확실한 은시처를 찾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풍뎅이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풍뎅이네 피신해 온 토끼를 잡아간 독수리에게 닥쳤던 일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닥칠 것이다. 독수리의 자손은 주피터의 무릎 위에서도 벌을 받았다.
이솝이 이 같은 예를 들어 말해도 델피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솝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렸다. 그가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지독한 페스트가 델피를 휩쓸렀다. 델피 사람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신탁을 청했다. 신탁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대들이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이솝의 넋을 달래는 길밖에 없다.
곧 피라미드가 세워졌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것은 신들만이 아니었다. 인간들 역시 자기네 현인을 죽인 데 대한 보복을 했다. 그리스에서도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를 보내 델피인들에게 엄한 벌을 내렸던 것이다.
이솝이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너무 아까운 인재를 아주 허망하게 잃었네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서 신들도 인간들도 이솝을 죽인 델피 사람들에게 응징을 했잖아요.
네. 이솝의 일생을 훑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솝이 왜 그 주인이 좋은 고기를 사오라고 했을 때 네네. 혀를 사왔잖아요.
네.
그게 맞네요.
그렇죠.
예, 이솝의 맞네요. 일생이 바로 이 혀 때문에 흥했다가
망했네.
혀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솝이 그렇게 오래전에 기원전의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지금쯤 어떤 위상일까요?
지금쯤 그 조앤 롤링 이상가는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거나
맞아 맞아.
아니면은 뭐 정치가가 됐겠죠.
오, 그렇네요.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세치 혀로 네.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작가거나 정치가거나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이솝이 남긴 이솝 우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읽은 거예요?
글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 이솝 우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이솝 우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는 다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네네네.
전 세계 어디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낭독한 이솝의 일상은요 일생은 라퐁텐 우화집에 실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퐁텐은 또 어떤 사람이죠?
라퐁텐.
라퐁텐.
프랑스의 대표적인 우화 작가인데 네. 굉장히 옛날 사람이에요. 1621년.
오.
네. 그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우화가 이 라퐁텐 우화집에서 절정을 보인다고 하죠.
네네.
240편의 우화를 썼는데 30년 동안 이 이솝이 노예였다면 라퐁텐은 개미와 배짱이 나오는 배짱이처럼 일생을 네. 살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라퐁텐은 뭐 현실 풍자도 하고 네.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속적인 처세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썼다고 그러네요.
아 네. 이솝 우화와 라퐁텐 우화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솝 원전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짤막짤막한데 네. 라퐁텐 우화는 살이 좀 더 붙어 있는 느낌.
오. 네.
내일부터는 이솝 우화, 라퐁텐 우화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요. 차이점을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기대되네요.
자 그럼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2월 23일 월요일 제목 인생의 해답지가 필요할 때 이솝 우화의 이솝 아저씨는 사람 좋게 생긴 옆집 아저씨처럼 좋은 인상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친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런데 반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추한 외모에 말도 제대로 못했던 노예라고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군요, 이솝 아저씨. 시대를 잘못하도 너무 잘못하고 태어나셨어요. 노예로 태어나서도 그 정도로 명성을 떨치셨는데 귀족으로 태어나서 공부 많이 했다면 지금보다 100만 배는 훨씬 더 길이길이 남을 위인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왠지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두루두루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것만 같아요. 지혜로운 이야기는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한 가지를 깨우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으니 이솝 아저씨 그 지혜 저도 좀 나눠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건지 모범 해답지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해답지를 미리 보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힌트라도 주시면 네? 이소부아가 그 힌트라고요? 아, 그럼 이번 한 주도 책장이 뚫어지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 D를 드리고요. 카페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숲에서 이솝 우화를, 미래사에서 라퐁테 누아를,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세트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스테디 레인과 연극 인디아 블로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이솝의 신부는 노예였죠. 노예.
네, 노예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반디로 박소영님, 그리고 조민자님, 김수경님, 그리고 문자로는요 4455님, 6006님, 8290님. 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다음 주 고전일기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송은이, 임혁필 씨가 나의 고전일기와 함께합니다.
네, 2013년을 신나게 웃으며 마무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나의 고전일기를 게시판에 써주세요.
좋은 사연으로 선정되시면 12월 30일 나의 고전일기 특집에서 소개해드리고 인디고에서 아름다운 고전 시리즈 10권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쉽네요. 마지막 곡으로는 휘트니 휴스턴의 The First Noel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